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을 또한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늘부터 또, 잘 알지 못하는 또 제가 나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참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 김덕희 형제입니다. 이제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이제 4달 동안 지금 받으신 이 유다 왕국의 멸망기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히스기야 말기부터 시작해서 므낫세를 거쳐서 이 요시야 왕 초반까지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됐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멸망기를 그 뒤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조금 더 올해는 이제 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그것을 바꿔봤습니다. 올해는 이 유다 왕국의 멸망기를 좀 완성을 짓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작년에는 히스기야 말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아예 그걸 좀 앞당겨서 히스기야 통치 초기부터 그냥 히스기야 왕 전체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히스기야 말기와 므낫세, 그다음에 요시야 초기까지 작년에 다뤘던 부분들은 올해는 자료로 대체하거나 작년에 이제 같이 나눴던 그것들을 제가 인쇄해서 드리면서 가급적 빨리 지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만 봤었는데 올해 그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도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뭐 예전부터 쭉 읽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더 깊게 보니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허락된 시간은 이번 4월, 5월, 6월에서 3달, 그 주일로는 13번이더라고요. 13번이고 각각 30분씩이니까 65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아니죠. 어떻게 되죠? 63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70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시간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준비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시간이 더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를 쭉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글로 좀 남겨보고자 제가 워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히스기야 이야기만 저 MS 워드 있잖아요. 그걸로 10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받으신 요 포맷으로 10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고 작년에 전체가 했던 부분이 한 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벌써 한 200페이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다 그 말기까지 가면 제 생각에 한 최소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뭐 이걸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 그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 안에서 좀 중요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만한 포인트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전체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 인쇄해서 놓겠습니다. 지금 뒤에 받으신 그 종이는 아마 양면으로 인쇄돼서 두 장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요약된 본이고요. 지금 오전 성경 공부가 끝나는 시간쯤 되면, 전체 오늘 분량은 A4 저걸로 한 11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1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저 뒤에 인쇄해서 놓았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분량이 한 11페이지 정도 뒤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거의 매주 20페이지 정도씩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그 종이, A4 용지 종이값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실 분들만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수경자매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냐? 아니면 뭐 말이 어디가 틀리지 않냐? 어쨌든 수경자매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다가 놓을 테니 보시고요. 오늘 같이 나눌 그게 전체가 한 11페이지가 되는데 그거 놓을 거고요. 또 다음 주에도 한 A4 용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이제 나갈 건데 그거는 또 따로 옆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읽어보실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그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녹화됐던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자주 이 분량에 쫓겨가지고 말이 엄청나게 빨랐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저한테도 이렇게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말이 너무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이 전달력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예. 올해도 이 유다왕국 멸망기에 대해서 또맨 마지막까지 못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건 또뭐 내년에 기회가 되면 더 하든가 아니면 제가 A4로 지금 글로 작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읽어보실 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다왕국 멸망기 처음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요 처음에 보신 분들은 몇 분들은 작년이랑 앞에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앞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부분들은 작년에 맨 처음에 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쪽에 작년에 조금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남왕국에 같은 경우에는 한 340년 정도 존속을 하게 됐는데요. 주전 586년에 들어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해, 주전 586년 시간 그 날짜로 보면은 그 있는 것처럼 주전 586년 4월 9일이고요. 이게 유대력으로서 4월 9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7월 18일입니다. 한여름이었어요. 뭐 날짜까지는 기억하기 뭐 하더라도 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가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주전 586년이 갖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어떻게 되죠? 69일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라는 그 다니엘서 기록이 이제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때로부터는 아니고요. 요때 멸망이 되고 나면 요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의 70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작동이 되고요. 그 예레미야의 70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저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가 딱 69일에입니다. 그러니까 483년이 되는 거죠. 예. 물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레미야의 70년이 주전 586년 딱 요때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요 20년 전에 그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의 1차 포로 그때 시작이 되긴 합니다. 네.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좀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8년 10월에 오늘날 달력으로는 1월이니까 유대는 이때 상당히 추워요, 여기도. 예, 사막 지역이기도 해서. 이 한겨울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공성전을 통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게 주전 586년이고요. 586, 예, 586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된 뒤에는 시드기야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이때 살해를 당합니다. 예,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밤중에 몰래 혼자서 도망을 가요. 예, 혼자서는 아니고 백성들은 내버려두고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그 다음에 몇 명의 귀족들만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혔습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리고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그 바빌론 군대의 추격대에 따라잡혀서 거기서 붙잡혀서 그 근처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본진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 시드기야를 더 이상 살려줄 생각이, 그러니까 곱게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유다라는 곳,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반역을 해왔고, 뒤쪽에 보시면 3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바빌론의 유다 침략 및 포로 그 표를 보시면 주전 605년 1차가 있었고요. 주전 597년, 597년에 2차. 그다음에 지금 주전 586년에 3차 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죠? 10년 간격으로 지금 벌써 세 번째 이 유다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벌써 세 번째나 이 땅이 반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독립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나라를 제거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요 11년 전에 2차 포로 직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땅에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었고요.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드기야가 또한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소환을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부랴부랴 바빌론으로 달려가서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충성 서약을 하고 온지 얼마 안 돼서 예,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이 아들들을 이 전쟁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예, 잔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이 아들들을 전부 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예, 어제 수경자매랑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눈을 뽑지? 이 전쟁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잔인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잔인한 것들은 사람의 눈에서 잔인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바로 이 유다의 우상숭배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고 거기서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자기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눈이 뽑힌 뒤에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그 대언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에게 네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바빌론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일부 그 유대인들은 그럼 바빌론이 아니라 다른 데로 끌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빌론에 도착을 했지만 바빌론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모든 건물들이 불에 태워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했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돌로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돌 쌓여져 있는 것들을 바빌론 군대가 싹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이때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왕궁도 완전히 불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든 집들이 다 불이 타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기 전에 그 안에 있던 금은 보화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기류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것은 이때로부터 한 17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대언한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4천 명 정도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희생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눈에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살해가 됐고요. 이 많은 인원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남쪽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 유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곳 중에 하나였고요. 그 대표적으로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에게는 아이들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그 우상,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몰렉신을 섬기고 이 인신 제물이 성행하던 곳이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던 골짜기,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게헨나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식으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인데, 그곳을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그 게헨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꺼지지가 않았어요. 불이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왜 타고 있었어요? 인신 제물 때문에 그걸 태우느라 불에 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바빌론 군대에게 희생된 3만 명이 넘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상당수가 거기에서 어떤 조치 없이 나중에 소각 처리가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글자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경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던 것이고요. 이 왕과 몇 명의 귀족들을 비롯해서 일부 살아남은 포로들, 그 포로들은 뭐 선택된 게 아니고 바벨론의 군대의 분노가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살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죄다 다 잡아다가 바빌론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굳이 뭐 어떻게 끌고 가도 의미 없는 사람들만 남아졌고요. 땅이라는 것이 원래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최소한의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된 거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아주 짧게 읽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뭐 이라크 전쟁이나 다른 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요번에 I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희생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조금 했던 부분이라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지 않았는데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기야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많이 기억하시죠? 아마 그 뒤에도 계속 기억하시나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사가 있었고, 그렇게 쭉 이어가는 이 다윗의 왕계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사탄의 이 다윗 왕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수요 예배, 우리 수요 그 예배 때 어디 하고 있죠? 예? 예, 열왕기 아마시아까지 왔나요? 아, 예, 아마시아까지 왔네요. 그럼 그 앞에 그 누구죠? 지금 생각이 기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호사벳인가 그 제사장 고모부였던 제사장에 의해서 구출받은 그 아기가 있잖아요. 아, 요아스 맞습니다. 예, 그 아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자기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바알 저 위쪽에서 숭배하는 거에 연결돼서 그때 다 예후한테 몰살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자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예,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아기, 요아스의 고모이고 고모가 그걸 이렇게 구출을 했고요. 고모부가 그때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아달랴는 다윗의 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다윗의 그 후손들이 끊어진다라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단지 한 나라에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계속 앞 선대의 가문들을 다 몰살을 시키면서 북왕국은 계속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지만 남왕국 유다의 경우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한 번도 끊기지가 않았어요. 예.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왔어요. 다윗의 후손이 끊긴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냥 유다 왕국의 왕조가 바뀌는 차원의 문제인가? 우리 그 고려 왕씨 집안에서 조선 이씨 집안으로 바뀌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내 집과 내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서고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요아스도 만일에 발각이 돼서 아달랴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정말 완전히 끊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그 다음에 유다 왕조가 붕괴되는 것, 이것은 다윗 언약의 실패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절대 정복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언약이 어떻게 변질됐냐? 이 시온 불가침설이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 없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이 시온을 지켜주실 거야. 이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요 부분은 그 뒤에 나올 요 상세한 이야기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변질되었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로부터 약 600여 년 뒤에 한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대환란기에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대환란기에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시면 그분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그 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여러 개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는 그 의에 대해서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는 이 복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 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전하셨던 것은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요. 그 왕국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원래 마음으로는 먼저 거절을 했고요.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쪽 손 털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왔죠. 그때 거기에서 왕국의 복음은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렇게 계속되어질 것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고요. 이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 다윗이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것은 이제 이 종교적인 부분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와 각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 성전에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가득 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거주하시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이 딱그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가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건 쉽게 알수 있죠. 솔로몬도 기도할 때, 봉헌식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동안 성막이라고 하는 변변찮은데 계셨으니까 이젠 조금 더좀 넓은 아파트 좀 호화로운 데 계세요. 지어드린 그건 거예요? 예. 하나님 그동안 천막 치고 저기 광야 돌아다니는데 힘드셨죠?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쉬세요 해가지고 성전 지어드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잘 봐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성전을 세워놨는데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혹시 나중에 솔로몬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여기로 기도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다음에 벌을 받았을 때이 성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그 의미는 변질이 됐고요. 이 변질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가 어떻게 종교로 변질되어지는가와 아주 동일합니다. 지금 카톨릭이 종교잖아요. 종교 하나의 아주 훌륭한 종교 체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 어떻게 카톨릭으로 변해갔는가를 보시면요. 동일하게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종교화되어져 갔는지와 동일합니다. 카톨릭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은 결정적으로는 우리 그걸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므낫세가 죄를 지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이제 유다는 멸망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이었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왕국 후기를 살펴볼 때 히스기야와 요시아라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제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